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은혜는 실패보다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근 20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여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리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려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자신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 정도가 되고 지금 사라의 나이는 자그마치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보는 왕들마다 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남편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담대하고 또 자신의 여인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모면 하고 다른 아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두 번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아내에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어떤 조상들, 선진들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타락하고 말지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덮어 씌웁니다.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아 구원을 경험한 자였지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이 보고 다른 형제에게 말하자 그 아들을 저주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 이끄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검진받은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두 딸이 자신과 관계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도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20장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후에 약 25년, 뭐 24년, 25년 정도가 지나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레벨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참 실망스럽게도 25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똑같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했던 실패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우리에게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팍 하고 이렇게 터뜨리고 나서 자신은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말이 문제입니다.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다시 실수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어떤 분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약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질책하시거나 그를 벌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녀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별하셔야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시고 누구를 혼내키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벌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잘못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묵인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어떤 정절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통해 후손의 언약에 언약을 성실히 이루시는 데에 1차적인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지를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상처와 실수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리저리 지이고 또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실수와 뭐 범죄를 하나님이 다 묵인하고 넘어가시니까 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지금도 성실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그분의 은혜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지금도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자며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는 없지요.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셨습니까?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나요?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제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송사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지요. 그분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아픈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이요.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실패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회복되어 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